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일상 속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인구 11명 중 한 명은 지금도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북조선에서도 식량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그나마 장마당을 통해서 음식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다른 나라 중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진흙탕물을 마시고 진흙을 퍼먹을 정도로 식량이 부족한 나라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라고 말하며 신을 믿어봤자 굶어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큰 가뭄이 들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통치자들이 백성을 수탈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굶주림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당장에 먹고 살 음식이 없다면 예수님이고 천국이고 전혀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배고프고 굶주린 상황이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죠. 오늘은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에서 15절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이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휘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긴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은 나일강 주변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해서 황량한 광야에 머물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만한 것이 거의 없었죠.
비록 노예 신세였지만 그래도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롭게 살았던 애굽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네요.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결정을 후회하잖아요.
사실 애굽의 풍족함도 결국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온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모든 양식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셨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때때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황무지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셔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땅 위에 이슬같이 맺히는 꿀과자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먹게 하셨죠.
꿀과자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잖아요. 이 이후로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상징이 된 거죠. 불가능하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의미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농사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돈을 벌어서 먹을 걸 준비하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일부러 굶주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큰 가뭄이 들거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전쟁이나 착취가 있어서 굶주리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네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다거나 꽃집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겠네요.
물론 처음에는 배고픔이나 굶주림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신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겠죠.
사실 이 시대에 굶주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의 굶주림을 전부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을 내치지는 않으시죠.
그렇네요. 생각해보니 모든 배고픔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네요. 각자 다른 신을 찾거나 아니면 나만 생각해서 강도질을 하거나 약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기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먹이고 입히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나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악한 자들조차 먹이고 입히십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숭배하던 시돈 지역으로 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극심한 가뭄이 와서 농작물은 말라버렸고 당장 먹을 것조차 없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 가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도움을 주셨네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챙긴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기적으로 먹이고 입히셨던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돈 지역의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먹이고 입혔던 백성이 나를 버렸으니 오히려 나를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굶주림을 돌아보신다는 거네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버리면 굶주리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죠.
과부가 생각할 때 당장 자기와 아들이 조금 먹다가 죽을 정도의 음식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떡을 달라고 하니 정말 황당하겠어요. 어차피 지금 죽으나 조금 더 있다가 굶어 죽으나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보고자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서 가뭄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통 안에 있는 곡식가루와 병 안에 있는 기름을 없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엘리야와 그 가족들이 여러 날 동안 먹어도 식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죠.
시돈 지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그 가부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받아줄 수는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처럼 악이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공기, 땅, 햇빛, 먹을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풀과 나무가 저절로 피어나서 당연하듯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자연과 생태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극심한 굶주림의 상황에서 그저 절망하게 되죠. 심지어 더 악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약탈하게 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극심한 굶주림 속에 있을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다가 죽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해야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배고픔과 육신의 배고픔 모두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롯 벗됨을 인하여서 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의 없게 떼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의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와서 돈 없이 그냥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고 죄송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지금의 굶주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된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죠. 즉, 영혼의 구원이 육체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그 몸으로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다닌다면 오히려 건강한 몸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과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거네요. 영혼이 굶주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이 빈약하고 메말랐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보면 단순히 먹을 것을 달라고 간청하는 문제만은 아니네요. 몸과 영혼의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악한 사람들조차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심만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런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몸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고통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많은 무리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이렇게나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값없이 내게로 와서 먹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이나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가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도 자기 욕심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과 풍요로움만 준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 바알이나 다른 신이든 상관없다는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한 거네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상 우리 모두를 타락하게 만들 테니까요.
다행히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배고픔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네요. 우리의 몸과 영혼의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고 온 지역에 그 소문이 퍼지니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기적만을 바라며 쫓아다니죠.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몸과 영혼이 또다시 굶주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인 것 같아요.
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온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전부 먹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고 그런 우리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는 상태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다면 내 주변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장 배고프고 굶주리면 마음이 더 악랄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도와줘야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굶주림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풍족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나 궁핍하고 배고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북조른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의의 백성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근래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헤어질 때마다 편지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좀 얼마 안 됐는데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축하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은 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이게 손전화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손편지는 거의 안 쓰고 통화나 문자로 대신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제 편지를 썼나 생각해 봤더니 청혼을 위해 아내에게 편지를 쓴 이후로는 손편지를 쓴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 청혼 편지라니요. 너무 낭만적이네요.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보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적어 내려간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손전화로 주고받는 문자에는 아무래도 깊은 마음을 담기 어렵죠. 신속하게 전해야 할 상황 위주로 아주 간단하게 연락하는 것으로 그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야고보서도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편지였는데 그러고 보니 신약 성경은 편지로 된 형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편지에 담아 보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 지금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총 몇 편인지 아시나요?
네, 바울이 총 13편의 편지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바울이 편지 중에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도 혹시 아실까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오늘부터 나누려고 하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전서일 것 같습니다. 전체 장수도 16장으로 많기도 하고요.
와, 눈치가 100단입니다. 정답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 분량이 가장 긴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의 분량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거겠죠.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특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였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무려 1년 반을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분량이 많은 것은 바울의 애정과 더불어 그만큼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조금은 심각한 마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은 고린도의 지역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고대에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스는 북부의 본토와 남부가 꼭 개미허리 같은 지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바로 북부와 남부를 잇는 지협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특히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 2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모여 운동 경기를 벌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재설립이 되어 다시 번창하면서 여러 종족들이 모여와 살게 되었고 포세이돈 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신을 모시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모든 종교가 들어와 있는 도시였군요.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종교가 혼합되다 보니 이곳은 성도덕도 문란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부요한 도시이고 둘째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고대인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풍자를 할 정도였습니다.
부와 성적 문란은 타락한 도성의 기준 같은 거여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좋지 않은 말이겠네요. 소돔과 고모라도 부와 성적 문란으로 타락해 결국 멸망에 이르렀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고린도를 지배하던 세계관은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여서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 구원의 체험을 하면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 흔들림 없다 포교하는 구원파 이단들의 주장과 유사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클라우디오 황제가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이 고린도로 오게 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유수도의 집에 교회를 세운 후 1년 밤을 머무르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갈리오 총독이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박해로 에베소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나눠주신 이야기들은 고린도 교회를 파악하고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고린도 전서를 묵상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배경들은 바울의 편지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된에는
네,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발신인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임명된 직계 제자가 아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을 사도로 봐야 하는지 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의 내용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열두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사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함이었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권위를 종종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소수대네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쫓겨날 때 그리스보를 이어 후임 회당장이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별다른 소개 없이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신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체는 바울이나 고린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도들은 고린도 지역에서 구별되어 모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고린도 거인들을 성도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고린도 지역이 가진 문제점을 살펴보았죠. 사실 앞으로 본문을 통해 드러날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부패함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도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친히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할 무렵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세속 문화의 첨단을 달리던 곳으로 많은 허물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성도로 택하셨다는 것은 사랑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각처에서 지역적, 인종적 한계를 넘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반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책임 있는 반응이 요청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성도임을 생각하며 살았다면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풍성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인들의 첫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강은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의 결과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 가지로 오해해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과 대비되어 바울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 가슴을 절절하게 하네요.
우리도 고린도처럼 죄악이 관영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북진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내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들은 없는지 깊이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주권적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겸비함이 필요한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인 빌립보서를 보다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순수하고 순전한 모습이 많이 엿보였던 빌립보 교인들을 상상하며 읽다가 고린도 교인들로 넘어가면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죄, 분열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빌립보 교인들이나 고린도 교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죠. 앞서 나눈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친히 불러 세우신 것임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 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건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풍족한 그리고 풍성한 은사들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은사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인 예언, 가르침, 설교, 방언 및 통역, 그 외의 말의 은사들이 바로 그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은사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먼저 밝힌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임을 확인시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은사들은 그들이 완전한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고 돌이킨 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이 은사들은 1장 6절 말씀처럼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들이 그들 안에서 견고하게 된 증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예수를 믿은 후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에 대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잘못 사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고린도전서가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것으로는 나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 텐데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은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절대로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은사의 풍족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과 은사를 소유했지만 아직 완성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은 헬라의 사상은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사상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이 존재하며 그것을 알고 소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 특권층이어서 이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복음과 은사를 소유했으나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파 이단들이 가진 생각들도 바로 그 같은 영적 교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신학 개념 중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최종적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적은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완성하실 그날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미래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은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주셨고 은사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망은 그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신실하게 책임져 가실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버리시거나 자신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케 되도록 끝까지 일하시고 전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 많은 교회 현실과 우리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온전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여기엔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가 서너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 서로 합하지 못하고 교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등의 파벌로 나눠진 거죠?
맞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원조이고 다른 이들은 이류라고 생각하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들을 마땅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당대의 인기 설교자요 지도자였습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났고 세련된 화수를 구사했으며 구약 성경에 대한 기막힌 해설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모든 사상의 중심 도시였던 것을 생각하면 고린도에서 아볼로의 설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흡입력이 있었을 것이고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볼로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바울의 글 안에 넘쳤던 지성에 비해 언변이 다소 떨어졌던 바울을 무시했던 종파였을 것입니다. 개바파, 즉 베드로파는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율법의 문제가 중요한 화두였음을 보여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하는 부분이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과 개바가 음식을 먹는 문제를 놓고 다른 견해를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유대주의적 기독교도들은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바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인간일 뿐인 지도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반권위주의를 주장하며 그리스도와의 직통계시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초영적 집단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편당에 대해 바울은 속사포처럼 세 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내뱉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 질문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과의 연합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 때 이름으로의 원어의 뜻은 이름 속 안으로라는 뜻으로 그 사람 안으로 생명이 양도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 아볼로, 개바의 이름 속 안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은 실루아노나 디모데 등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세 사람 남짓에게만 베풀어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았던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로 부요했고 다양한 종류의 신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한복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도 고린도 교회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로 드러났습니다. 그 은사들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풍족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서로 간 합하지 못하고 교제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찢는 행위이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그분과의 연합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켜가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4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고린도 지역은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신이 섬겨지는 종교와 사상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주며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게 할 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성령의 은사로 드러났는데 이것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부어주신 은사였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음을 알려주며 주님이 주신 은사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잘못 사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십시오. 풍성한 은혜로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고 바울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에 두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